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때 서커스라는 그 엔터테인먼트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기쁨을 주었던 방법이죠. 근데 그 서커스 공연을 하면 맨 마지막에 항상 있었던 것이 공중 그네라는 쇼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네, 뭐 한쪽에는 좀 짧은 그네의 사람이 있고요. 한쪽에는 좀 긴 그네의 사람이 있는데 짧은 그네에 앉은 사람이 그 그네에 앉아서 뒤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발로 그네를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 긴 그네를 잡았던 사람은 손을 잡고 그네를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슉 날아서 그 손을 탁 잡는 거죠. 굉장히 스릴이 있어요. 특히 이쪽 그네에서 탁 떨어져가지고 공중에 한참 동안 떠 있다가 탁 손을 잡을 때면 보는 사람이 와! 할 정도로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더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그 공중에서 제비를 넘기도 하고요. 공중에서 두 사람이 교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들에게, 그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쪽에 이제 긴 그네에서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훅 저쪽으로 날아가는 사람이 꼭 명심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잡아줄 저 사람이 누구이며 나를 반드시 잡아준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공중으로 휙 날은 다음에는 눈을 감고 손을 뻗고 있는 게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답니다. 근데 제일 다치고 제일 위험스러운 행동이 뭐냐면은 날아가는 사람이 손을 가지고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타이밍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백발백중 떨어지고 다친대요. 그래서 이 공중근해를 하는 사람 중에 그 마지막 이 근해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자기가 눈을 차라리 감고 손을 쭉 뻗고 있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성경인데 이긴 내용에 딱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 이게 죽은 게 확실하죠. 십자가형은요, 죽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어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는 예수님이 숨지셨다고 기록해요.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준 것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은 것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16장 1절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확신하고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넣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들이 떨었던 이유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다, 죽으셨음이 확실하다는 걸 강조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1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마가는요, 한 청년, 천사인데 한 청년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선언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증거를 대면서 설명을 하는데 마가는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건 그냥 선언으로 끝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마가가 이 글을 쓸 당시에,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증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증거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증인도 굉장히 많았고 마가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첫째, 그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는데 뭐라 그러냐?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다. 고린도 후서가 나중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였어요. 야고보는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죽으심이 증명되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럼 우리가 좀 하나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일 동안 이 땅에 지상사역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셨어요. 그랬다면 40일 동안에 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거대한 성을 지으실 수도 있었고 이슬람교 같이 그냥 몇몇 나라에, 최고 나라에 가서 왕을 그냥 복속시켜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 안 하세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만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마가는요, 이걸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해버려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렇게 강조하고 부활하신 것도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기록할까요? 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만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셨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왜 마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하고 끝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셨냐, 저를 따라하시죠.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라는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기록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기록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첫째는 많은 증언을 동원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와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왔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걸 기록해요. 예수님이 어디 다닐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걸 기록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보고 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걸 기록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을 만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걸 기록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기록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록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읽어보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됐어요?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만천하에 선포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신 증거도 받고 기적도 받고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가도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사람이요,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가장 충분하고 필요한 증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강조한 이유는, 저를 따라하죠,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었어요. 첫째는 내적인 죄책감이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죠? 사탄이죠. 우리 마음에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죄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종교적인 정죄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나온 기독교인은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 두 사람이 교회에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이었던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풍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그 풍습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같이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희들 남자들 다 할례 받아. 여자들 다 율법 다 지켜. 그렇게 안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런 규약은요,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였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꾸 이것도 해야 돼. 너 돼지고기 먹었지? 너 안식일 날 일했지? 막 이렇게 지적하니까 자꾸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생기면 이게 의심이 생겨요. 아,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종교적인 규약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의 교회들이요,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집사님들은 다 주일날 돈을 써요. 어떻게 써요? 목사님한테 안 걸리면서 써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니던 제가 가게에서 뭘 사가고 나오는 교회 신실한 집사님을 딱 만나면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를 피해서 도망가셨고, 제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는 격렬아, 나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 못 봤다 그래?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규약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 와서 이거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해야지, 믿는 사람이면 새벽기도 나와야지, 믿는 사람이 11조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보자고 하는 거지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죄책감은요, 우리 마음에 내가 세컨더리 크리스천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정죄예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바울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했대요. 너무 안심되죠? 사도바울조차도 악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책감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세례를 재수했는데 세례 재수한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너 마지막 질문이야.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제가 목사님께, 아, 목사님 제가 컨디션 좋을 때 죽으면 괜찮은데 내가 죄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시더니 너 내년에 세례 받아라. 그래서 1년 후에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요, 우리가 세컨더리 크리스천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흔들거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아니요,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죄책감이나 우리의 구원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가? 여러분, 부활은 뭐를 증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절대로 힘이 없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걸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랍니다. 대속물이라는 건 뭐죠? 내가 죽음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속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게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로마서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줘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책감이 없는 것은 더 문제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구원을 의심하도록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을 십자가로 이끄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참 회개를 한 뒤에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거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죄책감을 갖는 거? 그래,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가 죄책감을 가져도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대학을 입학했어요. 입학 증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 대학에 들어가기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100번 생각해도 나는 그 대학의 학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책감으로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의심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구원 받은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복음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겪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외적인 고난이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환난도 겪었어요. 곤고도 겪었어요. 박해도 겪었어요. 고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때는 칼의 위험도 겪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지속적으로 고난이 오면 어떻죠? 내 마음에 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녀와 이웃집 자녀가 있는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웃집 자녀는 잘 되는데 내 자녀가 좀 어려우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세컨더리인가? 나는 이류 크리스찬인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엔도 슈차쿠라는 분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캐톨릭 신부님이 배교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캐톨릭에 전도하러 갔다가 배교한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자기가 배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지 신도들이 내 앞에서 고문으로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은 무엇 하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지.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캐톨릭 신부님이 배교한 이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의심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을 분이라면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을 거라고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그 확신을 갖게 된 이유를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고린도 후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요, 극심한 고난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어요. 그것만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결론이 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봤어요. 근데 막 고난을 당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뭐냐,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그 고난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걸 갖고 아무리 기도해도 극복이 안 되면 우리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문제만 자꾸 바라보면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내가 더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조금 경험해 봤어요. 제 인생에 참 어려움을 지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나는 그것을 증명할 여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자,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도하면 십자가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이 1000번을 불러도 나는 찬양을 1000번도 더 불렀을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저의 큰 아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그때 아빠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 무언가 복수를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그래야지 매일 저녁만 되면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울고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자기가 그때를 보면 지금 자기가 믿음을 가진 것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를 인도한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빠가 목사님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아빠가 하나님과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제 주변의 수많은 제 친구 목사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그걸 해결하려고 막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수렁에 빠져요. 근데 십자가에 가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망하지 않게 돼요. 이거는 목사님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봤잖아요. 제가 그분의 삶을 봐도 제가 화가 날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십자가와 부활만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목사인 저조차도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그런데도 그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동안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서커스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같은 공중근해를 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네를 잡고 막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 붕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저는 심지어 목사인데도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 면요, 저 믿음이 저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요. 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그런 분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한꺼번에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아니,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교회 안에서 목회하다 보면 저분에게 신앙은 뭘까? 분명히 말로 믿는 것 같은데 저분의 삶에는 전혀 믿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저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뭘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믿음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러니까 믿음 없이 사는 것은 훨씬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가끔은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일 경우도 있었어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버려요. 에이, 조금 있으면 회복하겠지. 회복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뛰어난 학문을 연구하고 뛰어난 재능으로 직장생활하던 사람이 아, 목사님 저 좀 아파서 그 길로 회복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정말 잘 나가던 직장인으로 한국에서 알려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갖고 사업하러 나와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냥 속된 말로 하루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인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공중에 떠있는 공중제비하는 것처럼 바람 한번 세게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아마 이 상황을 솔로몬은 정확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냥 발버둥을 쳐볼 뿐이지,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볼 뿐이지, 좀 믿어보려고 발버둥 쳐볼 뿐이지, 그냥 허둥지는 거, 치는 거. 근데 그런 분들을 옆에서 목회하면서 보고 있는 저는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측은해 보여요. 막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성공해보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가오를 잡아보지만 저의 눈에는 너무 측은하게 보여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측은하게 보여요. 그냥 공중제비 날면서 막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위험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얼토당토 않는 것 같고 두 이야기가 전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중제비하는 것처럼 공중에 한번 붕 떠보세요. 그랬을 때 아, 이게 진짜였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건 얼마나 유능해서 어떤 학위를 받았던 상관없어요. 공중에 붕 떠버리면 십자가와 부활 위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를 잡아줄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병원에 누워있다든가 큰 불행을 당한다든가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 쭉 뻗고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뭐 하실 수 있는 게 있던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 손을 잡아줄 분이 누구냐? 그 아들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를 다시 부활시킨 주님, 그분을 신뢰하고 손을 내미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만 생각해요. 아니요,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의 뼈대예요. 매일 바라봐야 될 목표예요.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이에요. 내 생활에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잠들 때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그걸 붙드는 사람은 언젠가 내 인생 공중에 훅 날랐을 때, 한 번에 훅 간다고 할 때 바라볼 대상이 있고 나를 맡기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분을 기대하고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그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한번 드리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손을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맞추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내가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섰을 때 나의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그분에게 내밀어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나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나를 잡아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구원도 하나님뿐이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뿐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자신이 참으로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인생을 살아올 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만 내 맘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나를 검사하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공중에 날아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포둥대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포둥될 뿐 그것이 나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들 뿐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잡아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던집니다. 내 인생을 날아오릅니다. 주여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참 연약하고 늘 의심과 죄책감 가운데 있으며 내 삶 속에 있는 악한 이기심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게 인생의 풍파가 다가올 때 그냥 버둥거릴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죄책감과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던지기로 다짐하는, 신뢰하고 그 그분에게 다가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